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습니다. 라이시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라이시저는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좋은 무역협정 등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 미국을 위해 탁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시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을 보호하는 합의들을 타결한 폭넓은 경험을 지녔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인에게 타격을 준 나쁜 협정들을 막고자 계속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번영을 앗아간 아주 많은 실패한 무역 정책들을 바꾸는데 놀라운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사는 3일 16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세우려던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의 마크 필즈 대표는 그 대신 미시간주 플랜락 생산 공장 증설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즈 대표는 이 공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드사의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의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포드사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차세대 포드 포커스 세단 생산은 멕시코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지는 않고 기존의 허모실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시카고의 살인범죄를 막기 위해 시장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시카고에서 지난해 4,331명이 총격사건으로 희생되고 762명이 살해됐다며 이는 기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수치는 전날 시카고 경찰국이 발표한 범죄 현황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는 최고 기록은 아닙니다. 시카고의 2016년도 살인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60% 늘었지만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1996년에 796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시카고의 범죄 증가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서 3시간가량 경찰 수사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사업가로부터 여러 비싼 선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사 직전 TV에 나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추가 방문 조사를 포함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자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 사업자로 해외 업체 29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사전 선별된 업체들에는 쉘사를 비롯해 프랑스 토탈사, 이탈리아의 에니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사,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사와 루크로일사, 이 밖에 중국, 오스트리아, 일본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유기업 BP사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BP사의 경우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관계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신청에 배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새해 첫 거래일인 3일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에 58달러 22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또 미국산 텍사스 중질유 역시 1배럴당 55달러 24센트에 거래돼 역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민이 1,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1%가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처럼 해외 거주하는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탈북 행렬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리오 세이어의 노래입니다. More Than I Can Say.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새해 첫날부터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타이완이 이에 맞서서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통합 개편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독립투쟁이 잦은 중국 서북부 신장 위그르 자치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대테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무장한 경찰 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였는데요. 타이완이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고요?
네, 타이완 국방부가 화요일 국방부 산하에 흩어져 있는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통합 확대 개편해서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로 만들고 대항공모함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는 방공작전체계 개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예.
예, 사령부라고 하면 제일 큰 규모의 부대입니다. 이 타이완 주변에 대한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새 군사 전략의 일환이라고 현지 유력지 연합보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도 최근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예.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최근 움직임인데요. 이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미사일 호위함 2척으로 구성된 이 중국의 항모 전단이 지난달 한반도 인근 서해를 거쳐서 동중국해로 나갔다가 이 서태평양을 지나서 지난 1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랴오닝함이 움직이고 있는 이 항로가 모두 타이완 인근에 걸쳐 있어서 사실상 타이완 주위를 일주한 셈이 됩니다. 펑숙환 타이완 국방부장은 지난주에 적의 위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전투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응 태세를 한 단계 높일 걸 전 군에 지시했습니다.
예. 자, 랴오닝함이 움직인 경로를 쫓아서 외신에 공개한 것이 이 타이완 당국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랴오닝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왔던 타이완 국방부가 지난달에 랴오닝함이 이끄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이 서해로 나갔다가 동중국해에 진입했을 때부터 F-16 전투기로 경계하는 동시에 RF-16 정찰기로 이 항로를 촬영해서 정밀 분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랴오닝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외신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중국은 이 랴오닝함 전단의 첫 서태평양 진출 그리고 인근 해역 항행이 이 파장을 일으키자 연도 계획에 따른 평범한 훈련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일에 이 관영 CCTV를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젠15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한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타이완군이 이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비해서 확대 편성하기로 한 것이 바로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인데요. 어떤 네. 조직입니까?
네, 현재 텐공 2호, 텐공 3호, 패트리어 팩토리를 비롯해서 이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과 슝펑 2, 2호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분해가 이 타이완군 3개 군단에 분산돼 있는데요.
예.
예, 이들 지휘부를 하나로 묶어서 오는 3월에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 작전을 지휘하는 조직을 일원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 자, 특히 이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도 만든다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함대함 미사일 슝펑 3호의 개량형 60기를 양산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거리 300km인 슝펑 3호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 취역을 앞둔 시점부터 이 타이완 당국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현재 개량형 완성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조만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그 밖에도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요?
네, 타이완 정부 산하의 방위산업연구기관인 중산과학연구원이 얼마 전에 텐궁 3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텐궁 3호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배에 싣고 다니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이 타이완 당국은 텐궁 3호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이 중국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젠20 스텔스 전투기까지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군 항공모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타이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 국방부는 중국 항모 랴오닝함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태평양 인근에 머물고 있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제1항모 전단이 며칠 안에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할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예, 또 미 육군은 남중국해 일대에 자주포나 곡사포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3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남중국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죠.
네, 중국 당국이 지난달 31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대에서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화요일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르무치, 카스, 바이거, 러멍구 등에서 열렸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진행된 우르무치에서는 중국 공안 특공대원 1,000명, 전투공안 2,000명이 실탄으로 무장한 채 동원됐고요. 중대형 폭발물 방호 차량 그리고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 장비들도 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중무장한 공안 병력들이 대회에 동원이 된 건데요. 대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무장한 공안 병력들은 이번 대회에서 테러 대응 훈련과 인질 구출 모의 시범을 진행했고요. 또 얼마 전에 신장 자치구 일대에 일제히 설치된 이 24시간 공안 초소를 방어하는 작전도 시연했습니다. 또 대회 직후에는 장갑차가 동원된 가운데 신장 자치구 일대 도심 지역을 행진해서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 당국이 이렇게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대테러 대회를 개최한 이유가 뭘까요?
예, 현지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원하는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위구르 독립 세력을 이 테러 분자들로 규정해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부터 이 강경 대응을 예고해왔는데요. 이 왕부장이 말한 테러란 최근 위구르 독립운동 단체의 자폭 공격으로 중국 공안 그리고 외교관리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사건을 말합니다.
네, 이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지난달 28일에 신장 자치구 남서부 모위현에서 공산당 위원회 청사를 노린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무허가 무기 공장을 기습 단속하던 공안이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는 예청 공안 국장도 있었습니다. 앞선 8월 말에는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중국 대사관에 위구르 독립주의 무장 조직원이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서 시설 일부가 파괴되고요. 직원 4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사건을 직접 감행하거나 배후에 조종한 혐의로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을 상당수 체포하고 이 사건 발생 지역 일대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왔습니다.
예, 자, 중국은 소수민족 독립 세력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기 이전부터 독립 주장을 억눌러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등 관련 활동을 억압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람토티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 사건입니다. 신장 위구르 출신인 이토티 교수는 소수민족들을 차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끝에 지난 2014년에 국가 분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토티 교수는 중국 내 소수민족 권리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권 분야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마틴 에널스상 수상자로 결정돼서 옥중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가 수뢰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관저에서 경찰 반부패 당국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고 일간 하레츠를 비롯해서 현지 언론들이 화요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진은 총리가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놓고 심문했다고 전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 사업가들로부터 값비싼 선물들을 상당수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총리의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라고요?
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총리 본인이 수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걸로 예상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퇴 여부가 판가름 날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회격인 크네세트가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되는 시점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잇따라 부패에 연루되고 있는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지난 2006년에 취임한 올메르트 전 총리는 미국의 중재로 이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강경파인 네타냐후 현 총리와는 정치적 행보가 완전히 다른데요.
예.
하지만 지난해 2월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개월형을 선고받고 역대 총리 가운데 최초로 수감돼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3인 미국의 제115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정책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들과 의원 구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어서 월요일 밤 미국의 세관 국경 보호구의 컴퓨터가 고장나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많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소식, 또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화요일 개원했군요.
그렇습니다. 제115대 의회가 화요일 3일 정오에 의원 선서를 하고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전하면서 의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오는 20일에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 출신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이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폐기 논의가 시작될 사안으로 꼽히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역시 오바마 케어 시행을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오바마 케어 예산 배정을 중단함으로써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은 줄곧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내 왔었죠.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사업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에너지 정책 폐지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의 경기 침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강력한 경제 규제 역시 폐지가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은 이런 규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화당의 이런 폐기 노력이 마음대로 될 수만은 없는 것이 미 의회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영어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원들이 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은 60명에 못 미치는 쉬운 2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15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방 상원은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석 모자라는 48석입니다. 100명으로 구성되는 상원의원 중에 여성은 21명인데요. 이번에 처음 상원의원이 된 7명 중 여성이 4명으로 초선 상원의원 중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 의원 중 16명은 민주당, 5명은 공화당이고요. 흑인 여성 의원이 3명, 그리고 중남미계 여성 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은 194석인데요. 쉬운 2명의 초선 의원 가운데 공화당이 27명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새 회기가 시작되게 되면 의원들이 안건을 다루기도 합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급 인사에 대한 인준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원은 15명의 정부부처 장관과 6명의 강력급 인사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준 절차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석유기업 엑슨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요.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당국자들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월스트리트 월가 출신으로 파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업들의 파산을 통해 부를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의회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군 출신은 퇴역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지난 2013년에 퇴역해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월요일 2일이죠. 의회 윤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의회 윤리국은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2008년에 창설된 독립기구인데요. 의회 윤리국의 감시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월요일 2일 하원에서 찬성 119, 반대 74표로 가결됐습니다. 새 법안은 의원들의 2011년 이전에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고 익명의 고발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안건을 추진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 대표는 의회 윤리국이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인들은 긴 연말 연휴를 끝내고 화요일부터 대부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월요일에는 여행길에 올랐던 미국인들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도로는 물론이고요, 공항도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신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1년 중 가장 붐비는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입국을 못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일부 공항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2일 밤에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컴퓨터가 일시 중단된 겁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들과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미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는지요?
그렇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의 대니얼 해트레이지 대변인은 월요일 밤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의 컴퓨터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가 복구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변인은 문제를 발견한 즉시 직원들이 대체 절차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거니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지 대충 짐작은 가는군요.
네, 수천 명의 여행객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컴퓨터가 복구되고 나서도 정체 현상은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미국을 겨냥한 컴퓨터 해킹 의혹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이 해킹 공격으로 인한 컴퓨터 작동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있죠?
네. 세관 국경 보호국 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된 동안에도 국가 보안 관련 정보들을 활용했고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기존의 보안 기준에 상응하는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발사 직전에 로켓이 폭발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넉 달 만에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되는 로켓이 9월에 폭발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로켓이라고요?
네, 펠컨 9이라는 이름의 무인 로켓인데요. 길이 70m, 무게 549톤의 2단 로켓인데요. 8일 캘리포니아 밴던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이 제작한 10개의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띄우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인공위성 발사 임무를 앞두고 폭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발사 직전 엔진 가동 시험 도중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적재했던 인공위성도 함께 파괴됐는데요. 6,200만 달러짜리 로켓 또 2억 달러짜리 인공위성이 파괴되면서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이 폭발로 발사 시설도 일부 파손됐는데요.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잘 찾아내야 할 텐데 원인은 밝혀냈습니까?
스페이스X사는 발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지난번 사고의 원인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사 결과 로켓의 액체 산소 저장 탱크 안에 있는 헬륨 용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헬륨은 매우 낮은 온도에 액체 산소 탱크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헬륨 용기 내벽이 찌그러지면서 액체 산소가 마찰을 일으켜 점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연료 공급 계통의 설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번 인공위성 발사 임무 외에도 앞으로 수행해야 될 임무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요?
네,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간회사는 물론이고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와도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계약된 임무들이 발사 횟수로는 70회, 또 계약의 규모로만 총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또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하며 보다 공격적인 화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키의 노래입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 짝사랑을 하던 소녀에게 고백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쉬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ally called when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 about Alice. Well, I rushed to the window and I looked outside, but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A big limousine rolled up into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We grew up together, two kids in the park, carved our initials deep in the bark. Me and Alice. Now she walks through the door with her head held high. Just for a moment I caught her eye as a big limousine pulled slowly out of Alice's drive.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How I felt, and she said, I know how to help. Get over Alice. She said,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24 years, and the big limousine disappeared.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ing.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But I'll never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No, I'll never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Alic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의 가족을 퍼스트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오는 20일 취임식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트럼프 당선인만큼이나 그 가족들, 미국의 새 퍼스트 패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인 아버지 프레드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뉴욕 토박이고요.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일대에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로 큰 불을 일군 사업가였고요. 어머니 메리에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삼남 2녀의 자녀를 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 중에 넷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버지 프레드는 1999년에 그리고 어머니 메리에는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형제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두 명의 누나와 형,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큰 누나 메리에는 전직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고요. 손이 누나인 엘리자베스는 미국의 유명 은행인 체이스 은행의 중역, 그리고 동생 로버트는 트럼프 기업의 중역을 지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지만 사실 이번 대선 전까지는 대부분 조용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고요. 정작 트럼프 당선인의 형제들 가운데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1981년 43살의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형 프레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형의 죽음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종종 언론에서 언급하곤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이바나와 자녀들 도널드 주니어, 이반카, 에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세 번 결혼해서 모두 5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를 두고 있습니다. 1977년에 체코 출신의 패션 모델인 이바나 젤리치코바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1992년에 이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모델 출신인 바네사 헤이든과 결혼해서 5 자녀를 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9월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시리아 난민 문제를 미국의 유명한 사탕인 스키릴즈 사탕에 빗대 언급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5 자녀 가운데 언론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장녀 이반카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델로 설 만큼 출중한 미모에 미국의 명문사립인 조지타운대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모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도 딸 이반카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이반카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백악관 안주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반카는 유대인 부동산 사업가인 제러드 쿠슈노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의 실세로 알려졌던 남편 쿠슈노 역시 트럼프 행정부 기용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삼남인 에릭도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이고요. CBS 방송 프로듀서인 라라 유나스카와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즈와 딸 티파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93년 말라 메이플즈와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티파니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1999년 이혼한 후에 메이플즈와 티파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이복 언니 이반카에 비해서 언론에 덜 알려졌던 티파니도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 때 모습을 드러내서 아버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티파니는 당초 법률 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아버지처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와 아들 베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05년에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인 멜라니아 크나부스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0년 당시 소련의 연방국가였던 슬로베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멜라니아는 이탈리아와 파리 등지에서 모델로 활동하다가 1998년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는 2005년에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미국 역사상 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And nobody knows that Melania is from Slovenia. So this is a big opportunity that our 2 million nation basically gets.
현재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예쁜 외모와 모델 활동 등으로 또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 같은 이 사이버 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후에도 당분간은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뉴욕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여사의 외아들 베런이 지금 10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학기 중에 베런의 학교로 옮기는 걸 원치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언제 백악관에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건 과거 대통령의 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과 미국의 언론들은 장녀 이반카가 멜라니아 여사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what bite the bullet means. Bite the bulle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bulle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본문에서 제가 Daryl에게,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일하는 건 괜찮고? 라고 물어보자 Daryl은, I'm hanging in there.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But as you know, Our company ha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회사는 판매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러자 제가 Daryl에게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아휴, 이런 회사가 계속 어렵구나 라고 물어보니까 Daryl은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아휴, 어쩔 수 없이 해고로 계속해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이죠.
When you have to bite the bullet, It means that you have to force yourself to do something unpleasant or difficult. Bite the bullet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를 악물고 하다, 힘 힘겨운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진통제가 부족할 때는 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게 하려고 의사가 환자에게 총알을 물고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도중에 환자가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게 돼서 고통도 잊을 수 있고 조용해지기 때문이었죠. Now you know what bite the bullet means and when to use it.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bite the bullet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Today's phrase,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 꾹 참고 하다. 이를 악물고 하다. Bite the bullet.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친구들과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스 글레인이 부른 Take Me Hom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ask me, don't know where to start. Anger, love, confusion, roads that go nowhere. I know there's somewhere better cause you always take me there.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ll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Gets easier the more you talk to me. You rationalize my darkest thoughts. Yeah, you set them free.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 got me now.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테러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미 국무부 사라 시월 민권민주 인권담당 차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패는 새로운 테러 위협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종종 폭력 극단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직자와 기업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뇌물을 원한다면 그때에는 시민과 정부 간의 약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사회 제도와 시스템도 조작 가능하다는 믿음만큼 시민들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이며 무력한 것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레반 세력은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프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폭력 극단주의를 포함해 정치적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패는 기존 테러 조직이 활동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 지역의 석유 밀수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게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에서는 해외에서 온 테러리스트들이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면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군인들이 암시장에서 테러단체 보코하람에게 무기를 팔거나 돈을 받고 알카에다 측에 병력 배치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군대가 부패로 얼룩져 테러 조직 보코하람과의 전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하이더 알 아바디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격퇴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유령 군인 5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부패와의 전쟁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사라 시월 차관은 그동안 부패는 단지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것이 주는 위협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부패 척결을 위해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을 쏟을 때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질 뿐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